출애굽기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니니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가 주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을 가리켜서 믿음의 존재라 이렇게들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저마다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다. 이러한 그 뜻인데 우리가 세상을 그 살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우리에게 뭔가 믿을 것이 없다거나 또 믿지를 못한다면은 늘 그 어떤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도 보면은 서로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과는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깊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동거리 할 때에도 믿음이 가는 사람과 거리를 하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과는 동거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그 생활 전반에 걸쳐서 뭔가를 믿어요. 늘 믿고 그 믿는 그것이 나에게 또 보탬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힘이 될 거다, 또 그런 기대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또 신이 이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을 믿는 것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렇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믿는 이제 그런 수준, 그런 그 시각에서 신, 하나님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필히 그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믿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내용이 뭘로 되어 있느냐, 그걸 점검하는 과정을 꼭 필요해요. 그걸 거쳐가야 한단 말입니다. 정수기 보면은 그 필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거나 좋지 않은 이제 물을 걸러서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 그 도구, 그런 과정 속에 필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필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도 그 필터라는 게 사실 그 있어야 됩니다. 인간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존재예요.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이 되어서 인간에게 나오는 생각은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야 뭐 그래 맞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도 있는데 반면에 깨끗한 것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든 건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각, 하나님의 기준되어서 판단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우린 그걸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6장 11절 보시면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온 땅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부패했어요.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물로 심판을 내버리신 겁니다. 부패한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해버리시고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만 달랑 남았죠. 심판 뒤 세상은 그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으로 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심판도 안 믿은 노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노아로 세상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다면은 심판 전보다 뭔가 좀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좀 더 정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심판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노아로 다시 시작한 세상인데 여전히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뭔가 깨끗한 게 나온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기대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인데, 부패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믿음이 다르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아닌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뭔가 다 걸러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아닌 믿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 믿음 아닌 믿음을 걸러내는 그런 필터 역할하는 거, 그게 결국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믿음이 아닌 믿음이구나, 인간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걸러지면서 참된 믿음만 남아지지 않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리 작업. 뭐가 참되고 뭐가 거짓된 것이냐 나누는 분리 작업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에서 나와지는 그 믿음이 걸러내지면서 부패한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 그 참된 믿음만 고스란히 남아져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믿음은 내 편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내 편을 들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을 들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일하신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이 주어져 있는 참된 믿음의 신자, 그 신자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 이게 부피한 마음에서 나와지는 거짓된 믿음이구나 그렇게 간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살게 만들어냅니다. 본래 사람은 내 편인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선하고 옳은 일로 정말 선한 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가령 그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본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미움받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왜 미움받아야 됩니까? 이런 어떤 반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내가 내 편이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난 믿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 맞습니다. 저는 미움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줘야 되죠. 그게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허락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인간의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할지라도 당연합니다. 그 마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분리되어지면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모세와 바로의 만나면서 그런 모습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바로를 만납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 생각이 너무 번거롭게 복잡하게 일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늘 내 편 생각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만나게 합니까? 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번거롭다는 거죠. 내 편이고 날 위해 일하신다면 모든 일을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나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으로 간주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게 신에 대한 애굽적인 사고방식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와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애굽적인 신을 향한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보이는 그 사고방식이 애굽의 사고방식이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바로의 반응이 나오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가 그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자기 말을 들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려 했으니까 바로가 자기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는가 어떤 이런 기대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뭐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바로가 자기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으면 그런 기대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의 반응은 아예 하나님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의해서 보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바로를 만나기라 하셨는데 그 바로가 하나님도 무시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시다. 아, 하나님 전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가지고 못 갑니다. 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줄 거니까 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해서 자 갔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내가 가면은 모든 일이 순탄히 복음만 전하면 사람 믿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했으니까 내가 복음만 전하면은 역사 일어나고 다 믿고 그런 기대를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를 받고 붙들려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시다. 순교했다고 합시다. 흔히 말로. 그러면은, 자, 아프리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일이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우린 그런 경우에 이제 막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왜 죽게 합니까? 이런 항변이 나오는 거죠.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 일이 잘 돼야지. 왜 죽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일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에요. 모세가 이방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게 되고 이제 나가라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역사하시구나. 막 그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 그걸 하나님 살아계심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공회원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다 믿게 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막 성령의 역사라 하고 놀라운 기적이라 하고 말하기 좋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결과,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 다 믿어버리는 베드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막 믿고 회개한 그런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늘 기대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돌에마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 그것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함께 있으면 스데반 살고 함께 하자면 죽는다.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 죽지도 않고 막 다 회개하고 믿게 되고 역사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좋은 결과 늘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함께하신 것이고 일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부터 좀 버려져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지. 그런 생각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본성을 가지고.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이죠. 믿음이 있다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용이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생하지 않고 편한 길로만 간다. 형통하는 길로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본성으로 가기 싫어가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다. 그런 생각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면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사실을 증거되는 길로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그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죽으면 죽는 가운데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죽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개인은 뭡니까? 천국 가서는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길로 인도되어 갔는가, 이걸 보시면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듣게 하신 것도 같아요. 그 바로의 말은요, 바로 한 사람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말이에요. 바로의 반응은 이 세상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앞에선 모세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우리는요, 신자 어딜 가도 여호와가 누구예? 누군데? 이런 반응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바로의 반응은요, 네가 말하는 신 여호와가 누구인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솔직히 찔림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여호와란 신을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신은 믿는 자를 이롭게 하는 신입니다. 도와주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죠. 그 종살이하는 별볼일없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런 신이 대단하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바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당연해요. 사실 세상 형편 놓고 보면 애굽이 믿는 신이 훨씬 더 신뢰가 가죠. 애굽은 부유하게 잘 산 나라고. 그러면 애굽이 믿는 신이 애굽을 잘 살게 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신이 더 신뢰하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애굽의 신이, 우상이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 또 애굽의 신을 믿으면 애굽처럼 잘 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바로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세상이 어떤 생각으로 신을 믿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고, 누구든 그런 생각으로 신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남으로써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만나게 하신 것이 괜한 그 일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애굽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이 뭔가를 모세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할 일은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나오는 것임을 드러나게 한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런 나에게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다, 늘 그런 믿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심판이 당연합니다, 이걸 아는 마음이라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된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 이리 여겼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이런 것이 이 말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 잘 됐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나에겐 여호와가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믿는데도 잘된 일이 없다는 생각이 혹시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잘 된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뭔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잘 된다는 것, 나에게 잘 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생각이 이미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에게 잘 된 일은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신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실상이죠. 이게 무시하는가 하면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현실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잘된 일인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현실,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내가 건진받았어. 그 놀라운 은총과 혜택이 무시가 되어버리면서 그저 돈 벌고 잘 살게 되는 이것을 잘 되는 거 그렇게들 간주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벌게 해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게 애굽적 사고방식이죠.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 없으면 여호와가 누군데? 난 믿어 잘 된 것이 없어. 그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그 얘기를 하면은 여호와가 누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해줘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같이 얘기해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잘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를 잘된 일로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믿어도 잘된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굽적 사고방식이다. 그게 바로의 사고방식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죠. 결국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내 일이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아는 자기 백성을 세워놓으시면서 그런 세상의 생각이 심판받을 애굽적인 모습이다, 사고방식이다. 이것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만 있으면 백화점 가서 막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믿음이다. 우리가 돈으로 믿음을 살려면은 믿음의 주인이 돈에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라가면 못 팔겠다. 이리 한다 갑시다. 집을 살려는 사람은 돈을 싸들고 옵니다. 만일 주인이 돈에 흔들린 사람이라면은 돈을 이기지 못하고 팔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바치는 돈에 흔들리는 그런 분이라면은 믿음을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돈이 없어 문제지 뭐. 근데 하나님은 돈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바친 돈에 흔들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치면 혹반 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은총으로 허락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에게만. 그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허락해서 내가 믿음 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믿음으로 저주에서 건진 받았어. 그리 생각하시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보다 잘 된 것은 없는 거죠. 놀라운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런 것들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만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된 게 없으면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없어. 늘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해 복을 얘기해도 아 그건 나 상관이 없는 얘기. 그렇게들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믿음은 단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밖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요.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어진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래간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알아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누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천국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허락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믿게 되고 그 십자가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난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놀라운 은총 혜택을 입고 살아갑니다. 고백이 되어지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자를 세워서 나타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로 보셔야 돼요.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런 습성으로만 살아갑니다. 여호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여호와 말 들어야 돼? 왜 믿어야 돼? 이런 속성이죠. 근데 세상 혜택 받은 게 없습니까? 햇빛 아래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혜택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햇빛 아래에 있고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도 혜택 받은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신자만의 혜택 또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만의 세상에서 좀 복받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혜택. 근데 그런 신자만 혜택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 이리 생각이 되니까 기독교 역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진 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걸 고백할 수 있고 그걸 증거할 수 있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그 복이 무엇인가를 늘 깊이 돌아보시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세상의 속성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믿어도 잘된 것이 없더라. 이러한 불평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이 그 바로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건진받았고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복이고 은총이고 혜택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놀라운 이 혜택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